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묵상한 사무엘하 11장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사람을 바세바에게 보내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아를 요압에게 보내면서 결국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은밀하게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게 진행된. 특별히 암몬과의 싸움에서 죽임당하는 우리아는 자기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죽음으로 떠밀려 간 거죠. 그리고 죽은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죽은 부하의 아내를 책임져주는 왕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아주 더러운 위선으로 다 덮었어요.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가증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여러분 그 9절 10절 보시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또 10절에서도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주님께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동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위대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욕정을 이기지 못한 거죠. 다윗이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힘을 삼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은 참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넘어질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훈수를 둘 수는 있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위선이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아주 고스란히 폭로가 돼요. 오늘 보면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11장에서는 다윗이 계속 사람을 이리로 보내고 저리로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게 다 이제 끝장이 나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정말 다윗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양과 소가 심히 많은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자기 딸처럼 아끼는 그 어린 암양 새끼를 빼앗아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행인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를 들었을 때 다윗이 화를 냈어요. 분노했다고 그래요.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네 배나 갚아준다. 이 말씀은 이게 속건제와 관련된 건데 속건제 그런데 보통 5분지 1을 더해서 갚아주는데 더 많이 갚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얼마나 화를 내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허물은 생각할 줄 모른 채로 남의 죄를 주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이것은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다.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불쌍히 여기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 뭔지를 잘 이해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솔 시내에서 어떻게 보면 합격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600명 데리고 아말렉 죽여가다가 피곤한 200명 머물러 있게도 하고 그리고 광야를 달려가다가 쓰러진 누군지도 모르는 그 혼수 상태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를테면 거대한 힘을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두 발을 다 저는 므비보셋을 불쌍히 여기는 이게 다 정의와 공의의 법이거든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인애이고 그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은혜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정의와 공의의 법과 관련되어 있는 이게 이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태도였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 그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 헤세드의 법, 그 긍휼의 법, 그 정의와 자비의 법에 기초하면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다윗이 화를 내면서 막 책망하고 있는데 나단이 말하기를 12장 7절 보시면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큰 힘과 세력을 주셨느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떻게 나를 업신여기고 이 큰 죄,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과 10절에 똑같이 반복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네가 칼로 죽였다.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세요. 여러분, 나단이요, 얼마나 혹독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7절부터 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른 채로 아주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혹독한 재난을 예고하는지 모릅니다. 10절부터 12절 보면 정말 입에 담기 무서울 정도로 무서운 재난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세요. 나단이요, 얼마나 무섭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곁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리 죄와 허물을 책망하고 우리를 깨우쳐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다윗 곁에는요, 나단뿐만 아니라 갓 같은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요, 다윗을 깨우쳐줬어요. 그리고 나단 같은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에 다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막 혹독하게 책망하고 다윗의 죄를 여지없이 폭로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떵떵거리고 위세부리면서 잘난 체하던 다윗을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거든요. 사실상 이런 정도의 정직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요,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곁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사울 곁에는 없어요. 사울 곁에 사무엘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은요, 사울을 찾아갈 수 없었어요. 사울을 만날 수조차 없었어요.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베들레헴 가서 이세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아들 기름 부어라.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울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업 제사장 그 아히멜렉 일가를 하루아침에 진멸할 수도 있는 그런 폭군이 사울이어가지고 사울 곁에는 누가 바른 소리를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곁에 누군가가 우리 허물과 죄를 폭로하고 책망하고 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렇게 권면할 만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너 이거는 아니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좀 꺼리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요, 나단의 책망을 듣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상반절까지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3절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순순히 죄를 인정해요. 물론 이 대화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막 책망을 하고 그리고 순순히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깨갱하고 뭐 꼬리를 내리고 이런 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마 이 대화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혹은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진 대화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요,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죄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죄 용서는 받는데요, 죄의 대가는 그대로 치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 받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죄 용서가요, 절대로 가볍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요. 우리의 경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죄 용서 받는데요, 그 죄의 대가는 그대로 치러요. 그래가지고 나단이 경고한 그 재난이 그대로 닥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낳은 아이가 죽어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짓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이거를 너무 싸구려처럼 취급을 해가지고요, 이게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상처는 받아도요, 상처를 낫게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흉터가 남을 때가 있어요. 치료는 되고 싸매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 대가를 다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사세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죄를 짓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함,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겸손함 가지고 주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